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5장 끝부분에 있는 아말렉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추적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에게 지나친 거야 없죠. 그러나 우리 표현식으로 보자면 지나칠 정도로 집요하게 아말렉을 추적하세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초대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러고 나서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도록 명령하시는가 하면 남녀 소와 젖먹이까지 짐승은 물러나고 숨붙어 있는 것은 다 철저하게 괴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이미 신명기 25장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미 천명되어 있어요. 25장 1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신명기 25장 명령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지나치게 철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잊으란 얘기인지 잊지 말라는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게 언제적 일인가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훨씬 오래전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애굽에서 나올 때 벌어졌던 한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명령을 내릴 때도 붙은 단서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에요. 굉장히 뒤끝이 있어요. 의외로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역사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찾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소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억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추적을 해 들어가십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기도의 승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기도의 승리라는 공식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갖는 성경 전체에서 위치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이 들에서 전쟁을 벌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막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광야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홍해는 이미 건넜고 애굽은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철저히 훈련된 잘 무장된 정예 부대라면 이스라엘은 군대랄 것도 없어요. 말이 군대지 이건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땐 애굽 사람들이 일부러 철기 문명을 경험시키지 않았어요. 혹이 있을 반란을 염려해서. 그래서 이들은 무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조차 지금 준비되어 있질 않습니다. 갖고 있는 거래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연탄부찌개, 뭐 빨래방망이, 몽둥이 이런 거예요. 게다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밀어붙여요. 전쟁을 해라. 더구나 이 전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가 이미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전쟁을 진두지휘할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2인자 여호수아를 불러요. 네가 해라. 말하자면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구약에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여기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판이 나죠. 승부가 나죠. 병력, 전략, 작전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군대의 사기, 그 다음에 무기. 이 정도로 전쟁의 승부가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요건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전쟁의 승부가 네 가지 요인에 상관없이 엉뚱한 데서 벌어집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참모가 가만히 전쟁을 주목해 보니까 전쟁의 현장에 승패가 있질 않고 모세에 들려진 팔에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해요.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깨지고 또 어쨌든 버티고 올리면 어쨌든 아말렉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눈을 파던 뭐 호비던 지네들끼리 또 질이 멸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참모가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구에다가 놓고 그 위에 나이가 많은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양옆에 서서 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요. 12절부터 하반절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로 어처구니 없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아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이 단순 공식으로 이해를 갖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뜻밖에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은 지금 끝났는데 누가 안 끝내요? 하나님이 안 끝내요. 어느 정도 싸우겠다고요? 대대로 싸우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생리가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광야예요. 광야라는 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걷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를 걷는 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가 다 구름 아래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홍해 걷는 걸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옛삶을 정리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밤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새로운 전쟁이 맞닥뜨려져 있다고요. 그걸 제일 먼저 시비 건 종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자, 이 위치를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미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 상징적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자, 이 사건이 갖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일순간에 완성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같은 승리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해가 뜨면 그날 살아갈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을 누가 안 끝내요? 하나님이 안 끝내요.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내 안에 전혀 죄로 요동치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 앞에도 완성된 태도와 자세를 늘 유지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목사인데도 혈기가 나오고, 성도인데도 매일 유혹 앞에 씨름을 하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면 이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이라는 묘사를 해요. 그 말은 육체란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육체적인 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들끓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늘 들끓게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순간 완성이 되어서 누가 뺨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똑같이 수많은 유혹 앞에서, 도전 앞에서 내 안에 들끓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게 전부 무슨 싸움이에요? 홍해를 건넌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매일매일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싸움은 일단락된 것 같은데 16절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언제까지요?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며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그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단순히 기도하면 승리한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런 단선적인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전체 입장에서 우리가 늘 어떤 싸움에 항상 걸려 있는가를 직시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25장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남아있던, 옛날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그저 죄 대우해주고 살면 됐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시키는 일 하고 새끼 밥 먹으면 됐어요. 전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이 주인의 비율을 맞추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지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죄 지어도 별로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즐겁고 재밌고. 근데 주인이 바뀌는 순간 내 안에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이 그분께 집중되도록 모든 근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어떤 충격적인 고백을 하냐 하면 날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18절을 보십시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피곤할 때라는 말은 네가 약할 때 그 말이에요. 약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아말렉이라는 육체의 세력은 우리의 위크포인트를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려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다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항상 노려요.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몇 개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여지없죠. 여지없죠. 어제 그 신대원 체플에 잠깐 뭐 인도를 한 건 아니고 참석을 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다윗처럼 군다고. 교회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블레셋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주 전략적으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만큼 사탄이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흔들 수 있는지를 알아요. 요즘 사탄이 물맷돌을 써요. 웃기죠? 우리가 늘 약한 쪽으로 사탄이 시험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리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과의 선언을, 전쟁을 선포하는 걸 항상 언제 조심하라는 얘기냐면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는 이놈들이 죽은 것처럼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출 때 탁탁 붉어지고 일어나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르면 두더지 방망이로 때리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죠? 이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방망이 들고 긴장해 있다가 튀어나오는 족족 그냥 내리쳐야 돼.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천하의 안식을 주실 때 항상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도록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전멸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의 육체의 세력에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도 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일상에 이 기어올라오는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검을 빼어들고 전쟁을 선포하는 승리로운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또 오늘 금요일이죠. 또 준비되고 있는 캠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내 속의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